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소년은 같은 교회 초등부 6학년 형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개척교회를 다니던 이 소년은 냇가에 고기 잡으러 간다는 교회 형들의 말에 마음이 동해서 당시 주일 오전, 오후 두 번씩 모이던 초등부 모임 중에 오후 예배는 과감히 빠지기로 하고 형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이 소년이 살던 서울의 변두리 판자촌은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해버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산등성이를 하나만 넘으면 바로 경기도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분명히 서울이었지만 웬만한 지방도시보다도 더 좋은 자연 조건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 고개를 넘으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냇가가 있다는 말에 이 호기심 많은 소년이 마음이 동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벌어졌습니다. 마침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가게에서 빵을 사기 위해 잠시 들렀습니다. 그 사이 같이 갔던 일행과 떨어져 그만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형들을 의지해서 신나게 고기잡이 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함의 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서투른 고기잡이에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약간의 실망감이 금세 극심한 초조감과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일행 없이 혼자 집으로 오는 길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이 소년은 최후의 배우진으로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면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가리라.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빼먹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경찰서 순경 아저씨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소년의 행각은 부모님에게 낱낱이 발각될 것이고 그날 저녁 엄한 부모님의 회초리가 기다릴 것이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데 날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오후 1시가 넘어서 집을 향해 떠난 길이 오후 4시, 5시를 넘어서도 여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명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걷지 않았었는데 무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내 주머니에 100원만 없었더라면, 내가 배고픔의 유혹에 빠지지만 않았어도 하는 별별 생각이 이 소년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조금만 더 가면 내게 익숙한 이 길이 나타날 거야. 내가 아는 동네가 분명히 나타날 거야. 처음 걷는 생소한 길. 그러나 이렇게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 끝에 내가 아는 건물이, 내가 아는 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이 소년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후에 떠난 걸음이 저녁 7시가 되었는데도 계속됩니다. 아, 내가 아는 길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건물이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생소한 도로요, 한적한 논두렁과 밭두렁, 시골길 뿐입니다. 그때의 길가에 세워진 표지판이 이 소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년이 사는 그 동네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도로 표지판이 그 소년의 눈에 발견되는 순간 소년의 눈에 눈망울이 맺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동네로 갈 수 있겠구나. 그 도로판에 새겨진 상계동이라고 하는 세 글자와 화살표 방향.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 소년은 그로부터 한 시간 반 동안이나 더 걸었지만 다행히 경찰의 도움 없이 집에 무사히 도착했고 마침 부모님이 교회에서 늦게 돌아오신 덕에 안방에 차려진 밥상을 혼자 다 비우고 밥상 곁에서 하루 종일 지친 영혼은 안도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주일 저녁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되었지요. 단지 소년의 기억 속에서만 깊은 교훈을 남긴 채 말입니다. 100원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모두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다져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딛게 되는 길은 여전히 그에게 초행길입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앞으로 내딛게 될 여정은 그에게 미지의 세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모두 초행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발자국 하나 나지 않은 설원의 초행길일 수도 있고 무수한 발자국이 이미 선명한 도로를 걷는 길일 수도 있지만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걷는다는 데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두 초행길을 걷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나름대로 위대한 족적을 남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앞장에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걸어갔다는 데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만은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선명한 족적을 이 땅 가운데 남긴 사람들입니다. 초행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정에 있어서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한 후에 히브리서 12장은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우리 인생들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늘로 데려가신 에녹, 마른 하늘 아래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잉태하지 못했으나 뭇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던 사라, 순종의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 형들로부터 상인들에게 팔렸으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름이 직접 언급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고문 속에서 박해받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며 톱으로 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토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우리만 걷는 것이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걸었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믿음의 용장들이 우리 혼자만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용장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크리스찬이라면 주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잘났다고, 뭐가 유별나게 그렇게 잘났지 않느냐. 사람들은 다 대충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융통성 없게 살아가니. 너 말고는 다 그렇게 산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할 수 없이 승진하려면 아부도 좀 해야 되고 뇌물도 좀 써야 되고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다 그렇게 사는데 안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사는 거냐? 사회생활한다고 하면서 살려면 직장생활하면서 인정받고 살려면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려면 정직하게만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지.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누르고 경쟁에서 철저히 이겨야 하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아직 순진해서 네가 그렇지 네가 사회생활에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모른 채 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살아야 합니까? 양심이 좀 거리껴도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 체념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분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믿음의 여정이 결코 나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아도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이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주검이 안장되어 있는 장소로 영국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꼽습니다. 역대 왕들의 군주들과 당시 시대에 가장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성당입니다. 12명의 왕과 그의 배우자들 그리고 무수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처음으로 횡단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 노예 폐지 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국민의 사랑을 받은 문학의 많은 거성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정글북을 쓴 키플링, 올리버 트위스트와 위대한 유산을 쓴 찰스 디킨스, 그리고 테스를 쓴 토마스 하디,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 대주교들이 그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화진 묘원에 보면요. 헐버트 박사의 묘비가 있는데 그 헐버트 박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감리교 선교사 헐버트는 일제에 의해 추방된 지 42년 만인 1949년에 주권국가로 태어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며 미국 언론에 그가 이렇게 말했던 말입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한국 입국 후에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그의 삶은 마감되었습니다. 일평생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갔던 그,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였던 그가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그가 소명을 받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그의 믿음의 여정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곧 나뿐만이 아닌가 누군가 그 사람이 기억되지 않는다 하여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고 또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삶이 이 양화진 언덕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세상의 평판을 뒤로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이 결코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허리가 휘도록 중노동과 고민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저 북녘땅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단지 성공신화의 렌즈만 벗어버리면, 세상의 평가와 가치관의 커튼만 제쳐버리면 우리 눈에도 여전히 오늘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이 사람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 결코 혼자가 아닌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권면하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예전에 제가 일행과 함께 설악산을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산을 등산하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챙겼습니다. 특별히 산행 중에 먹을 맛있는 음식들을 배낭마다 챙겼습니다. 설악산 비선대를 거쳐서 천불동 계곡으로 올라가는 양폭산장까지 목표를 정하고 눈길을 헤치고 올라가는데요. 두 시간이 지났는데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올라갔던 산행이 나중에는 극기 훈련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산에서 먹는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서 여러 봉지의 컵라면과 함께 먹기에 충분한 양의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가득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속초에서 유명한 닭강정을 박스째 배당에 넣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음식이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니까 잘못하면 이게 올라가다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되돌아서 일행과 부지런히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가져간 음식의 3분의 2가 그대로 다 남았습니다. 처음 하는 산행에서 일행과 함께 좋은 추억은 만들었지만 그 이후로 얼마 동안 비 오는 날이면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예상보다 오랜 산행과 그리고 무거운 짐이 아마도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산행이나 소풍을 가시면서 준비해간 음식을 돼가지고 돌아오신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잔뜩 우리 배낭에 짊어집니다. 발목이 시큰거리는 줄도 모르고 영혼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결국 도착해보면 쓸모없는 온갖 것들을 배낭에 챙겨 넣으면 넣을수록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더 힘겨워집니다. 우리의 여정에는 짐을 최소한으로 꾸려야 합니다. 여행 중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행보가 힘겨워질 수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자꾸 배낭에서 비워야 합니다. 우리 몸이 가뿐하고 짊어진 배낭이 가벼울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쉽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 말씀하실 때에 부담 없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낭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한 곳에 집착하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그곳에 안주하기 쉽게 됩니다.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합니다. 여름이면 거의 지금 10년 넘게 매년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갑니다. 자연 속에서 누리는 캠핑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캠핑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부족함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불편한 바닥에서 자면서,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면서 얻게 되는 소소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물도 직접 끓여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접이식 의자에 앉아보면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서 쉼을 얻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십시오. 집에 돌아와 보면 거기에는 편안한 침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리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녁이 대낮같이 환하게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제서야 축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좀 부족한 것, 좀 없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좀 아쉬운 것이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부족하고 여기에서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인 그 하늘나라에는 완전하게 다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적지에 모든 것이 구비된 것을 우리는 알기에 여기에서는 잠시 부족하지만 여기에서는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잠시 불편한 거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함 속에 누리는 여유와 만족입니다. 지난주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밭에 지은 농사가 풍년을 이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풍년이 든 곡식과 물건을 위해서 예전의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고 곡식과 재산을 그곳에 가득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가득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곳이 마치 영원히 살 목적지인 것처럼 잔뜩 쌓아놓고 이제 누리고 평안히 살고자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목적지로 호출하십니다. 그러니 그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하나 미리미리 쌓아놓고 이 땅에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잔뜩 쥐고 있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면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걷는 여정에 있어서 죄는 마치 진흙구덩이와 같습니다. 발이 진흙구덩이에 빠지면 발을 둘러싸고 발을 붙잡기 때문에 발을 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이 허우적거릴수록 더 발이 구덩이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요. 결혼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혹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라이벌에게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내 발목을 잡는구나.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우자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라이벌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진흙구덩이로 무지하게 들어가지만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음을 걷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발목을 죄가 붙잡고 있는데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고 얘기합니다. 죄를 벗는 것, 벗는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발이 진흙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발을 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발이 점점 구덩이에 빠집니다. 어떻게든 발을 빼보려고 하는데 발은 빠지는데 신발이 그 속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아까우니까 발을 계속 움직여서 어떻게든 신발을 빼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를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신발을 건져야 하니까.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해결은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죄의 매개체를 통째로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약한 부분을 틈타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가 자꾸 범하게 되는 약점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옥죄어 옵니다. 그 죄의 도구가 되는 그 부분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죄짓게 하는 유혹받는 그 부분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죄는 우리의 인생을 발목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가의 구두를 신었어도 진흙구덩이에 빠졌으면 과감하게 내 발을 빼려면 신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수많은 죄의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지라는 의미입니다. 죄의 도구가 되는 나쁜 습관, 죄의 매개체가 되는 나의 물건이나 나의 방식, 관계, 도구들을 벗어버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므로 아무 쓸모없는 무거운 짐과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는 그다지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안 수많은 의구심과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육군 보병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100km 행군입니다.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는 24시간 동안 행군을 하는데 새벽 일찍 부대를 출발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부대로 돌아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걷는 것은 아니지요. 1시간에 5분이나 10분, 15분씩 쉼을 얻습니다. 휴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행군을 해서 밤 10시, 11시가 되면 몸과 마음이 다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 이제 입영을 해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신임 병사들은 인내심의 한계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임 병사들, 이등병들은 처음으로 이제 100km 행군에 참여해서 얼마나 오래 걸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신임 병사들에게 부대 선임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저기 저 산이 보이느냐? 저 산만 넘으면 이제 우리는 곧 도착한다. 이제 막 들어와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져 있는 이등병들에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밤 10시, 11시까지 계속 행군을 한 이 이등병들에게 다음날 아침까지 행군을 하라고 하면 다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이제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산만 넘으면 이제 곧 도착한다. 이등병들이 희망을 갖고 그래. 내가 10시 밤 11시까지 이렇게 걸어왔는데 저 산만 넘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산 하나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산 하나를 넘어가고 또 다른 산 하나를 넘어갑니다. 아니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산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1시간쯤, 2시간쯤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아, 이제 정말 거의 다 왔는가 보구나. 그리고는 이제 1시간, 그리고 2시간 가까이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다 녹조가 됐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한 두세 시간 남은 시간입니다. 그때 선임병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딱 2시간 남았다. 이제 딱 2시간 남았는데 2시간 후에 우리가 도착하는 그 부대 정문 앞에는 군단에서 보내준 군악대가 우리를 맞아준다. 그리고 그 군악대의 그 맞아주는 행진 소리에 우리가 발맞춰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맛있는 막걸리와 두부가 거기에 놓여져 있다. 그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두 시간 남은 그 시간을 막걸리와 두부를 생각하면서 이등병들이 그 마지막 힘든 행군을 걸어가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여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목표를 제시해주면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자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참음, 같은 단어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순종한 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약속을 받으려면 내가 순종하고 나서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나아갔을 그때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정의 목적지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모든 그 사람들이 모두 이 인내의 과정을 건너갔습니다. 우리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이 사라지고 오히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악화되면서 내 여정이 여기에서 포기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를 줄 알았는데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죄악과 추악함을 보면서 내 믿음의 여정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 가족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질병으로 아프고 어려움이 있으면서 내 신앙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묻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의 실제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면한 현실과의 그 괴리감은 우리의 인내가 메워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다.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함께 권면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대상이 바로 이 예수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성경이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이 땅에서 오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모든 성경이 한 포인트로 가르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성경 중에서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예수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들을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몇 군데 성경 구절을 한번 히브리서의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이시다. 이 땅과 하늘에 속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에게 부여하셨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계속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그의 말씀으로 보존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에 해결되지 않은 크나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위하여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친히 십자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구원의 창시자 예수.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그리하여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의 굴레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사도가 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만 얻게 되는 그 율법의 기준을 아무도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의 기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개런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얻게 되는 행위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새 언약, 곧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을 얻게 되는 확실한 개런티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는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히브리서에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는 이전의 모든 설명을 종합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시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 아르케고스, 곧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의 주, 그 다음에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 무엇을 온전하게 합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완성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가리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요. 예수가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완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를 설명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은혜의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과 믿음의 이것을 종합하여 그 구원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해한 예수님은 교회를 처음 나오기 시작한 그 즈음에 경험한 과거의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이 있은 그 이후 예수님은 내 과거의 경험과 기억 속에 갇혀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내 믿음의 처음 시작을 하게 하신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여정을 완성케 하시는 완성자이십니다. 내 인생 여정을 시작해 하신 그분을 나의 바쁜 인생의 일상 속에서 놓쳐버리고 이제 홀로 외로이 번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알게 된 예수를 과거의 기억 속에 남겨두고 예수 이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영적 자극과 만족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구식 스타일의 예수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뭔가 새로운 스타일의 예수의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찾으려고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는 믿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어디인가를 채우려고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뭔가를 첨가하려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의 무언가를 더 보태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와 퇴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를 과거의 예수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예수는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인생을 붙잡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지금도 주의 백성을 실상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과거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이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이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예수 안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 인생은 충분합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요, AD 60년경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환난을 겪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소유물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현재에 당한 핍박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시선은 지금 현실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실제적인 핍박,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핍박, 종교적 박해의 이 현실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정말 예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믿음은 단지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영역에서만, 단지 지적인 영역에서만, 단지 감성적인 영역에서만, 단지 육적인 영역에서만 제한되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내가 부활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내가 평안할 때나 핍박과 고난 중에 있을 때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가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예수가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예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그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완주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핍박 속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묻는 신앙인들에게 성경은 똑같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바라봐라. 2절에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 아포라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 어떤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권면은 예수가 아닌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이미 시작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무엇인가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보존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과거의 예수로만 취부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담대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지금도 화해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요, 내 믿음의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시는 분이시요, 내 믿음의 여정을 완주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기드온,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파돌로메, 도마마테, 야고보, 시몬,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웨스트민스터 그 성당에 묻혀있는 많은 신앙의 거장들, 그리고 이 양화진 묘원에 묻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이 모든 분들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하신 분이요, 그 여정을 완주케 하신 이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려진 우리의 시선을 이 예수를 향하여 바로 잡으십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하신 이 예수가 우리의 여정을 완주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으로 쏠려진 눈, 욕심으로 충혈된 우리의 눈, 세상의 기준으로 채색된 우리의 눈이 이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계셔서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이 마치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